143억 달러, 그리고 65세, 또 28세. 여러분, 이 숫자들이 의미하는 바가 대체 뭘까요?
진짜 전혀 안 어울리는 조합이죠. 어마어마한 돈과 너무 대비되는 나이 차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숫자들이 한데 얽히면서 우리가 매일 쓰는 인공지능 기술의 미래를 둘러싸고 실리콘밸리 한복판에서 아주 거대한 권력 투쟁이 터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자료는 바로 얀 루쿤, 인공지능의 아버지 제13장, 메타를 떠나며의 발췌본입니다.
네, 그 겉으로만 보면 단순한 기업 인수합병이나 인사이동 기사 같잖아요. 근데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오픈소스 대 폐쇄형 AI라는 엄청난 철학적 충돌이 숨어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목표는 인공지능 업계의 거장인 65세 얀 루쿤이 도대체 왜 28살의 젊은 성사 밑에 놓이게 되었는지, 그리고 결국 왜 12년이나 이끌던 메타를 떠나게 되었는지, 그 내막을 낱낱이 해부해 보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파헤쳐 보죠.
네, 좋습니다. 일단 상황은 2025년 6월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거든요. 메타가 무려 143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수십조 원을 쏟아부어서 데이터 라벨링 회사인 스케일 AI의 지분 49%를 샀어요.
와, 143억 달러요. 진짜 입이 떡 벌어지는 액수인데.
엄청나죠? 근데 여기서 마크 저커버그의 진짜 타겟은 그 회사의 데이터가 아니었습니다.
그럼 뭐였나요?
바로 스케일 AI의 창업자, 28살의 알렉산드르 왕이었어요. 저커버그는 이 대학 중퇴 출신의 20살 청년을 메타의 전체 AI를 지휘하는 슈퍼 인텔리전스 랩의 수장으로 탁고자 넣은 겁니다.
세상에, 그러면 그 튜링상까지 받은 딥러닝의 창시자 얀 루쿤이 하루아침에 자기보다 37살이나 어린 젊은 사업가 밑으로 들어가게 된 거잖아요.
업계 소식을 계속 보고 있긴 하지만 메타가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조직 개편을 단행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막챗 GPT 나오고 허를 찔려서 그런 것도 크죠.
네, 메타가 그 전에 가상현실, 그러니까 VR에 돈을 엄청나게 태웠다가 완전 헛발질을 했잖아요. 근데 거기다 챗 GPT까지 터지니까 엄청나게 초조해진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 진짜 결정타가 된 사건은 따로 있었어요.
오, 결정타요. 그게 뭐죠?
바로 2025년 4월에 출시됐던 라마4의 실패였습니다. 이게 구글이나 오픈 AI한테 성능 면에서 밀리기도 했는데 더 최악이었던 건 순위표 조작 의혹이 터진 거였어요.
아, 그 르쿠니 팀이 데이터에 손을 댔다고 분노했던 그 사건이군요. 근데 이게 기술적으로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뭐 평가 순위표를 조작했다는 게.
그러니까 업계 전문 용어로는 벤치마크 오염이라고 부르는데요. AI 모델이 얼마나 똑똑한지 평가하려고 보통 수만 개의 질문 세트로 시험을 쳐요. 근데 라마4를 훈련시킬 때이 시험 문제랑 정답을 아예 훈련 데이터에 왕창 섞어버린 정황이 나온 겁니다.
아, 잠깐만요. 그러면 모델이 진짜 논리적으로 똑똑해진 게.
네, 그냥 기출 문제를 달달 외워서 시험을 친 거죠.
와, 진짜 어이가 없네요. 마치 기말고사를 코앞에 두고 벼락치기 하려고 제일 비싼 1타 강사를 과외선생으로 통째로 사버린 격이잖아요. 마크 저커버그가 격노할 만도 하네요.
그렇죠. 엄청난 돈을 들였는데 커닝을 한 꼴이니까요. 그래서 그 잃어버린 시간을 돈으로 확 싸버리려고 스케일 AI를 인수하고 제품 중심의 슈퍼 인텔리전스 랩을 새로 추가시킨 겁니다.
근데 사실 청취자분들도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어요. 기업 입장에서는 수조 원 들인 프로젝트가 그렇게 망했으면 실적이 안 나온 거니까 리더십 교체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르쿤이 그냥 자존심 상해서 반발한 건 아닐까요?
아,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요, 이게 단순한 밥그릇이나 자존심 싸움이 전혀 아니었다는 겁니다. 본질은 시간표의 충돌이었어요.
시간표의 충돌이요?
네, 저커버그랑 알렉산드르 왕의 시계는 철저하게 분기별 실적에 맞춰져 있었어요. 다음 달 모델 출시, 다음 발표, 이런 식으로요. 반면에 르쿤의 시계는 10년 뒤를 보고 있었습니다.
10년이요? 지금 막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판국의 10년 뒤를 본다고요?
바로 그거죠. 르쿤은 지금 업계가 열광하는 언어 모델, 그러니까 LLM 방식 자체가 진짜 지능으로 가는 막다른 길이라고 굳게 밀었어요.
막다른 길이요? 왜 그렇게 본 건가요?
LLM은 결국 텍스트의 확률을 계산해서 다음에 올 단어를 맞추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텍스트 패턴만 그럴싸하게 흉내낼 뿐이지 이현실 세계의 진짜 물리적인 상식이나 인과관계를 진짜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아, 제가 이해한 게 맞나 한번 비유를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지금의 LLM은 의학 드라마 대본만 수백만 개 달달 외운 단역 배우 같은 거네요?
네네, 정확해요.
입만 열면 막 전문의처럼 어려운 말 술술 하는데 막상 진짜 수술실에 밀어놓고 메스 지어주면 사람 몸속을 전혀 모르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거잖아요.
와, 진짜 완벽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르쿠는 라마포가 실패했을 때 거봐라, 언어 모델은 한계가 왔다. 이제 속도를 늦추고 아예 방향을 틀어야 한다. 이렇게 본 거고요.
아, 신호를 다르게 읽었군요.
그렇죠. 반대로 경영진은 우리가 데이터를 덜 넣었고 속도가 느렸다. 사람과 돈을 더 갈아 넣어서 엑셀을 세게 밟아라. 이렇게 본 겁니다.
이야, 같은 상황을 두고 한 명은 핸들을 꺾자고 하고 한 명은 엑셀을 끝까지 밟으자고 하니 이게 조직이 굴러갈 수가 없죠. 결국 이런 극단적인 충돌 때문에 르쿤이 12년 동안 이끌던 기초인공지능연구소 FAR이 박살나게 된 거군요.
네, 사실 2013년에 저커버그가 르쿤을 영입할 때 자기 집 식탁에서 세 가지 조건을 약속했거든요.
오, 어떤 조건이었나요?
뉴욕에 연구소를 둘 것, NYU 교수직을 유지하게 해줄 것, 그리고 마지막 핵심이 바로 연구 결과물의 완전한 공개였습니다.
아, 완전한 공개. 진짜 초창기엔 그랬죠.
맞아요. 그 개방성 덕분에 과거의 FAR은 파이토치라는 어마어마한 도구도 만들었고 또 초기 라마 모델을 세상에 무료로 풀면서 학계랑 산업계의 표준을 아예 만들어버렸거든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은 이제 알렉산드로 왕이 오면서 그 모든 게 뒤집혔다는 거잖아요. 이건 마치 10년 동안 동네 사람들에게 무료로 최고급 레시피를 다 나눠주던 식당이 갑자기 철문 쾅 내리고 비밀리에 프랜차이즈 사업만 하겠다고 선언한 셈이네요.
진짜 딱 그겁니다. 왕의 체제 아래서 모든 게 변했어요. 이제 논문을 발표하려면 무조건 회사 경영진한테 이게 사업성이 있는지 사전 심사를 받아야 했고요.
학자들이 논문 내는데 결재를 받으라고요?
네, 기가 막히죠. 당장 돈 안 되는 기초연구하던 팀, 예를 들어 퇴니안둥이 이끌던 강화학습팀 같은 곳은 하루아침에 해체됐고요. 조엘 피노 같은 핵심 인력들도 결국 견디지 못하고 줄줄이 회사를 떠났습니다.
르쿤 입장에서는 진짜 피눈물이 났겠네요. 발표하지 못하는 과학은 밀실의 주장일 뿐이다. 이게 르쿤의 철학이었는데. 근데요, 제가 청취자분들을 대신해서 약간 딴지를 한번 걸어볼게요.
네, 해보시죠.
솔직히 모델을 다 공개해버리면 위험하게 악용될 수도 있잖아요. 막 해커들이 쓰거나 범죄에 쓰이면 어떡해요. 기업이 문을 딱 닫고 통제하는 게 오히려 안전한 거 아닌가요?
이건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현재 AI 업계에서 제일 뜨거운 논쟁거리기도 하고요. 르쿤은 스스로를 프랑스 좌파 지식인이라고 부르는 사람이에요. 그의 철학에 따르면 안전은 비밀에서 오지 않고 철저한 검증에서 옵니다.
아, 비밀이 아니라 검증이다.
네. 코드를 숨겨두면 그 안에 무슨 치명적인 오류나 편향이 있는지 밖에서는 알 길이 없잖아요. 반대로 모든 걸 열어두면 전 세계 수많은 천재 개발자들이 달려들어서 약점을 찾고 바로 고쳐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집단 지성이 훨씬 빠르고 안정하다는 거군요.
그렇죠. 르쿤은 오히려 거대 자본들이 안전을 핑계 삼아서 자신들의 독점적인 시장을 지키려고 문을 걸어잠그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어요. 지식이 몇몇 거대 기업의 금고에 갇히는 걸 극도로 경계한 겁니다.
와, 철학이 이 정도로 부딪히면 진짜 결별은 시간 문제였네요. 결국 르쿤이 밀려난 게 아니라 스스로 걸어나간 거잖아요. 2025년 11월에 퇴사 발표하고 이듬해 1월에 나갔는데 막 할리우드 영화처럼 책상 엎고 소리 지르면서 나갔나요?
아니요, 전혀요. 조용하지만 아주 단호한 결별이었습니다. 재밌는 건 65세 나이에 은퇴한 게 아니라 파리로 날아가서 새로운 스타트업을 세워버려요.
아, 그게 아까 잠깐 말씀하신 세계 모델 연구하는 그 회사인가요?
네, 맞습니다. 텍스트 패턴만 맞추는 맹인 같은 LLM이 아니라 물리세계의 규칙, 예를 들면 물건을 떨어뜨리면 바닥으로 떨어진다 같은 중력의 법칙을 스스로 익히는 진짜 기계를 만들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제가 자료 보면서 진짜 어이없으면서도 웃겼던 게 하나 있어요. 메타가 루쿤한테 당신 방식 틀렸어 하고 쫓아내놓고서는 그 새 회사에 파트너로 발을 살짝 걸쳐놨더라고요.
네, 투자를 했죠.
진짜 웃피지 않나요? 막 너 틀렸어 하고 내보냈는데 뒤로는 혹시 네가 맞을지도 모르니까 우리 친하게는 지내자라면서 보험 드는 꼴이잖아요.
맞습니다.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면요. 이게 바로 대기업들이 불확실성에 베팅하고 위험을 관리하는 전형적인 방법입니다. 지금 당장은 돈이 되는 LLM에 올인하지만 루쿤의 말이 맞을 수도 있으니까 양쪽에 다 칩을 걸어두는 거죠.
이야, 거대 자본의 속내란 진짜 무섭네요. 루크는 퇴사하고 나서 더 거침 없어졌죠. 2026년 다보스 포럼이나 브라운대 강연 보니까 완전 작심발언을 쏟아내던데요.
네, 엄청났죠. 업계가 텍스트 맞추기 놀이인 언어 모델에 중독됐다. AI는 여전히 물리 세계 앞에서 무력하다 이러면서 막 일갈을 했어요. 흥미로운 건 아까 말했던 2013년의 약속 중에서 NYU 교수직 유지, 그거 하나는 지켜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학생들 가르치면서 본인의 길을 가고 있죠.
그렇군요. 진짜 한편의 거대한 드라마 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탐구한 이 이야기는 단순한 실리콘밸리 임원 교체 스토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당장 스마트폰이나 업무에서 매일매일 쓰고 있는 이 AI가 돈과 속도만 따지는 소수 기업의 굳게 닫힌 문비 안에서 만들어질 것인가, 아니면 전 세계 누구나 볼 수 있는 열린 도서관처럼 지어질 것인가를 결정짓는 아주 거대한 전쟁의 한 단면인 겁니다.
네, 앞으로 우리가 어떤 AI와 공존하게 될지 근본적인 방향타를 주는 사건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듣고 계신 여러분이 오늘 혼자 곰곰이 생각해 보실 만한 약간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볼까 합니다.
좋죠.
오늘 루쿠는 경고했습니다. 현재 언어 모델이 글자의 패턴만 흉내낼 뿐이지 중력이나 사물의 연속성 같은 진짜 현실의 상식은 전혀 모르는 막다른 길이라고요. 그렇다면 질문을 던져보죠. 우리가 이렇게 텍스트만 그럴듯하게 뱉어내는 맹인 같은 인공지능에게 자율주행 자동차 운전대를 맡기고 의료수술을 맡기고 우리의 일상을 통째로 제어하게 두는 미래는 과연 안전할까요?
진짜 무서운 질문이네요.
그러니까요. 이 거대한 텍스트 생성기가 정말로 세상을 깊이 이해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단지 언어의 마술로 우리를 감쪽같이 속이고 있는 걸까요?
오늘 방송 듣고 나시면 다들 한 번쯤 AI를 쓸 때마다 이 생각이 나실 것 같네요.
네, 오늘 기쁜 여운이 남는 탐구였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해답을 고민해 보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심층 탐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